19세기 서구 민주사회가 발달해가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한 분야가 있다고 하면 인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과거 식민지 사회에서 사람들은 그 신분에 따라 평가하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구 사회가 사람을 인정하는 민주사회가 되면서부터 사람이 우선이다라는 슬로건도 생기고 인권을 중심으로 사회가 성숙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인권 속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대로 직업 선택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뿐만이 아니라 정치 형태를 국민들이 결정하는 말 그대로의 그 민주주의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18세기 이후 지금까지 인권과 더불어서 자유에 대한 정점도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인권 하면은 그것은 곧 자유라고 하는 것으로 통하고 이 자유야말로 민주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허락되어진 가장 귀한 선물로 인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유가 구체적으로 뭔가 앞에서 지금 조금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내가 이 동네 살지 저 동네 살지 거주지를 이전하는 그러한 자유입니다. 내가 뭘 선택하고 뭘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자유가 있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마 가짜 자유일 것입니다. 결국 자유의 핵심적인 내용을 좀 구체화시켜 보면 그것은 한마디로 선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고 합니다. 과거에 여러분 내가 어떤 메이저를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오늘날 내 삶이 결정이 되죠. 과거에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했느냐,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내가 공부할 그때의 그 공부하는 태도를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했는가, 여기에 따라서 내가 오늘날 어떤 모양의 사람이 되었는지도 대충 만들어져 갑니다. 결국 과거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했는가에 따라서 현재의 내가 있는 것이고 또 내가 현재의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나의 모습이 어떤 모양으로 살아갈지도 대충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인생은 선택이다 이렇게 말을 할 만큼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선택과 결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나온 어떤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버터플라이 이펙트라고 하는 이런 말인데 이 말을 처음 쓴 사람은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기상학자인 에드워드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미국 과학 부흥협회라고 하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과학을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유명한 사람들이 모여서 컨퍼런스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지난 1972년 연사로 초청되었던 이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이 강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미래는 예측 가능하다. 그리고 부제로 브라질에서의 나비 날개짓이 텍사스에서는 토네이도, 돌풍을 일으킨다. 사실 이것은 기상학 이론입니다. 세계 기상의 흐름들이 여러분 남미와 미국이 연결되어 있고 태평양과 대서양 그러니까 뭐 오대양, 육대주가 다 연결되어 있는 데다가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기온이 다양하게 변화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의 요인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엘니뇨 현상도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러니 여러 가지의 자연현상들이 소위 도미노 현상처럼 나타나게 되면서 그것이 다 연결이 되면서 결국에는 남쪽에서 자그마한 움직임이 북쪽에서는 아주 큰 바람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 하는 그것이 버터플라이 이펙트라는 기상학 이론인데 이 강연 이후에 이것은 심리학계에서도 그리고 사회학계에서도 인문과학 여러 분야에 나비 효과라고 하는 말로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비 효과라는 것을 갖고 할리우드에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제목도 똑같습니다. 버터플라이 이펙트라는 영화인데 그 영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인공에게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주인공이 자기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영화 주인공은 현재 잘못된 것을 과거로 돌아가서 수정하는 것을 통해서 현재를 수정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끊임없이 합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것이 잘못되면 과거로 가서 그 원인을 다 제거하고 현재로 돌아오면 A라고 하는 것이 잘 되어지기는 하는데 문제는 이전에 없었던 또 다른 B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발생하게 돼서 다시 이 주인공은 과거와 현재를 왔다 갔다 하다가 아주 심각한 뇌장애를 일으키고 정신병자가 돼서 그 삶이 망가진 과거도 제대로 안 되고 현재도 엉켜버리고 마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결국 이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인간의 선택이나 어떤 결정이 그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 결정은 완벽한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그런 불완전한 결정과 선택에 의해서만 이 땅에 살아간다면 버터플라이 이펙트, 영화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정말 미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겠다. 잘못될 수밖에 없다 하는 그것이 그 영화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선택은 아주 중요한 것이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선택 너머에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좀 부연해서 설명하면 그런 거죠.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올바른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도 항상 그 건너편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자기 나름대로 바른 선택을 했다고 하면서도 세월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는 후회와 회한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지요. 왜 그러냐? 우리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들이지만은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는 것들이 의외로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날지 또 내 자식이 누굴지 우리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내가 또 어떠한 인종으로 태어날지 어느 나라의 어떤 민족으로 어느 나라 사람으로 태어날지 그것도 우리가 선택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지만은 내가 남자로 태어날지 여자로 태어날지도 우리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전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마저도 바꾸어 보려고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어떤 이는 남자가 여자가 되려고 또 여자가 남자가 되려고 한 트랜스젠더 자기 인생을 어떤 성전환으로 바꿔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그것도 정확하게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 불완전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있고 또 억지로 해서 그것을 선택하면 선택을 해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들이 세상에는 너무너무나도 많은 그런 형편 속에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내 인생은 뭔가 좋게 달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선택과 관련해서 성경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은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은 끊임없는 선택과 결정을 스스로 내리면서 자기의 한평생 그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인생 말년에 나이 130이 돼서 이집트의 왕 파라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파라오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얼마나 술을 누리셨습니까? 당신 나이가 몇 살이요? 이런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당신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는 좀 구체적인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야곱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제가 이 세상을 떠돌기를 벌써 130년이나 됐습니다. 얼마 살지 않은 것 같은데 지나온 나날을 돌아보면은 굳은 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 속에 130년이나 살고도 얼마 살지 않았다고 하는 그것도 좀 이상하지만은 그 뒤에 나오는 표현은 더 이상하지 않아요. 살아온 나날들을 돌아보면은 굳은 날 뿐이었습니다. 우리 옛날 번역에는 수고와 슬픔 뿐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대답 속에 이 세상의 영광 또 그 반대로 실패 모두를 맛본 자의 아주 깊은 피로감과 쓸쓸한 회한감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젊은 날 야곱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오늘날과는 달리 장자와 차자의 차이가 엄청났던 그 시절에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쌍둥이입니다. 그것도 발을 잡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차지할 수 있는 장자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모략을 꾸면서 엄마와 함께 자기 형 에서를 따돌리고 장자권을 강제적으로 선택했던 사람. 억지로 선택을 하니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할 수 없이 야곱은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이 모두가 자기의 선택 아닙니까? 자기의 결정입니다. 그런데 이가 외갓집 라반의 집에 가보니까 거기 아주 라헬리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은 라반에게 속아서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러나 그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레아를 위해서 7년, 라헬을 위해서 7년, 무려 14년 동안이나 종살이 자기가 선택하고 결국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아내로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얻게 되는 다른 두 아내들을 포함해서 네 아내들을 통하여 무려 12명의 아들들을 얻게 됐습니다. 게다가 그는 라반의 집에서 20년 사는 동안에 14년을 라반 그러니까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 14년을 보냈다고 하면은 나머지 시간은 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죠? 온갖 계략과 꾀를 다 발휘를 해. 어떻게 보면 수완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상황 속에서 이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걸 다 선택을 해서 아주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게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얍복강가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야곱은 대면을 합니다. 떨며 두려워하며 대면한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표현대로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겨루어서 이긴 자라고 하는 호칭까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은 환도뼈를 다치게 되고 평생 불구가 될지언정 난 성공하고 말겠습니다. 그런 그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그 사람은 평생 동안 장애를 가지고 살지만은 결국 세상에서 보는 성공을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삶은 입시전적이고 대단한 선택이었고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그가 인생 말년에 말하는 게 뭡니까? 수많은 양과 소를 가졌고 낙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넉넉한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동안에 해왔던 자기의 선택과 결정의 그 결과가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정말 좋은 쪽으로 다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인생을 130년 동안 떠돌아다녔다. 살아온 나날들이 굳은 날뿐이 수고와 슬픔뿐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할까? 여러분 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야곱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유명한 두 사람의 명언을 인용하려고 합니다. 먼저 나오는 사람은 세인트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우리가 성 어거스틴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워낙 훌륭한 신학자고 뛰어난 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Father of the Church, 교회 아버지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크리스천들의 머릿속에 굳어져 있는 행위 구원, 그러니까 행함과 은혜가 동시가 되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쉽게 얘기하면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함도 따라야 된다. 행함으로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믿음도 따라야 된다.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 율법론적인 이 구원론 사상을 다 포기하게 만들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사도 바울이 가졌던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하는 이 귀한 신학적 사상을 정립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어거스틴입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인생을 이렇게 마지막에 가서 정리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시간까지 방황한다. 그의 젊은 날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마니교회에 빠져서 신앙적으로 굉장히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기저기 방황하면서 여러 여자들과 놀아났던 활량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헌신할 때에는 아주 무섭게 헌신을 했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과거 젊은 날에 잘못한 것을 일컬어서만 자기 인생의 방황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다음 자기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 순간순간마저도 다 포함해서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까지 전 그 인생이 완전히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래서 죽어서 그날에 가든지 아니면은 그저 사는 동안에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그날이 오는 그 시간까지라도 나는 방황할 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세인트, 성자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여러분 독일 문학계에 있어서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독일의 대문호 괴테입니다. 이 괴테는 자기 평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은 좀 이상하게 보이기도 했죠. 그가 애썼던 문학적 탐구와 열정은 참 문학적 열정으로 보면은 대단한 최선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그 괴테가 인생 말년에 자기 최대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파우스트라는 작품을 썼는데 그 작품 속에서 마치 자기의 이야기인 것처럼 그 작품 속에 나오는 주인공의 입술을 통해서 인생을 이렇게 돌아봅니다. 모든 인간은 그가 노력하는 한 방황할 뿐이다. 괴테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어거스틴이나 사실 우리와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최선 다해 살았던 사람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이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선택과 결정이 올바르게 되도록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야곱이 말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모든 굳은 일 뿐이었다. 수고와 슬픔 뿐이었다. 이 속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서는 그날까지, 그 시간까지 나는 방황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고백적인 말입니다. 괴테 말도, 어거스틴의 말도, 여러분 여기 야곱의 말도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생의 선택이 무의미하다, 잘못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다면은 인생은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밖의 사람들. 여러분 교회 밖의 사람들은요, 연말이나 신년이 되면은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점집에 갑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점을 치러 간다고 그래요. 점치러 가는 이유는 그 속에 우리의 인생은 이미 다 결정이 되어 있고 내 미래마저도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 미래를 내가 좀 미리 알기 위해서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으러 간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 놓으셨고 그래서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기도받으러 간다는 겁니다. 예언 기도받으러 간다는 거예요. 예수 점쟁이들이 교회 안에도 의외로 많이 있어요. 여러분 뭐 벼룩시장 뭐 이런 책이 신문이 있죠? 주간지. 거기 보면 기도해 줍니다. 뭐 예언 기도 받으세요. 신유 기도 무슨 뭐 치유 기도 해 줍니다. 다 가면 돈 받고 해 줘요. 거기 가지 마세요. 사기꾼들이에요. 근데 거기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갑니까? 내 운명이 이미 다 결정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해 놓으셨는지 그거 좀 들어보러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렇게 결정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선택이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운명론적으로 결정된 것도 아니라고 하면은 인생이 과연 무언가?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뭐 하셨다?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결정, 우리의 운명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이 마치 모든 결정을 다 하신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1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미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예정해 놓으셨어요. 특히 우리는 칼빈주의자들 아닙니까? 발음으로 하면 장 칼빈이든 존 켈빈이든 그 사람 말한 얘기 속에 중요한 사상이 하나 있다고 하면 그건 뭡니까? 예정론이죠. 예정설이에요. 아마 이 바울의 이 예정과 관련된 말씀 기록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아마 이 칼빈은 그 예정설을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도하라고 그러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 안 믿을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들, 그저 예수 안 믿을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예정해 놓았다고 하면은 목사님 내가 100번 전도해본들 그 사람 예수 안 믿을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았다고 하면은 그건 뭐 전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예?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신문을 보는 순간이라도 깨어나서 교회로 나오게 될 거고 그러니까 아 뭐 구태여 그 뭐 전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예정서를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내 인생을 이미 예정되어 있는 어떤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인생 운명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소개되는 바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칼빈의 이 예정론 사상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은 이 예정은 과거를 해석하는 공구, 툴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한국에서 공부하실 때에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하셨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는 것도 시험 쳐서 들어갔어요. 대학은 말할 것도 없고. 그때 신문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좋은 학교, 인류학교에 들어간 학생을 신문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어느 회인가 수석 입학을 한 학생이 신문에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는 뭐 보충 수업도 안 받고 과외 수업도 받은 적도 없고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수업만 열심히 했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수석으로 입학하게 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런 기사가 신문에 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와 같이 보충 수업도 많이 받고 과외 수업도 많이 다 이런 그 예수 믿는 학생이 그 신문을 보고서 이 친구는 그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수석 입학을 하고 그건 난 뭐야?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그건 예정에 대해서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기가 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죽을똥살똥 열심히 공부해서 수석해놓고선 그걸 가지고 무엇도 뭐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래 지가 공부해놓고 이런 시각도 아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잘못된 시각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걸어가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기저기 정말 목숨을 걸고 선교 사역을 하고 복음의 사역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런 후에 끝부분에 가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이다. 주님이 예정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내가 과거의 일을 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들 안 될 일은 안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고 하면 그 일은 될 가능성이 없었던 일인데 이미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열심히 하고 난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능하게 해주셨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이 예정이라고 하는 말은 내 지나온 삶을 이 믿음의 눈으로 과거를 돌아보는 이 현재의 그 순간, 그 모든 과거의 걸음걸음 속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모든 과거의 상황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시간 고백할 때 한 그 말이 바로 예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하는 그것은 그 택하심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택하심에 오늘 우리들이 응답하는 그 순간, 그때 그 택하심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에 우리가 그것을 듣고 응답하는 그 순간, 두 손뼉이 여러분 마주쳐서 손뼉이 울려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서 영광의 울림이 일어난다고 하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말 속에는요,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왜 이 땅을 살아가는지, 그건 뭐 내가 왜 이 땅에 이런 모양으로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탄 또는 교만 내지는 회한 내지는 절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잘 되면 뭐합니까? 교만합니다. 자기 인생이 잘 안 되면 절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땅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분은 논리적으로 따지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이 땅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나라는 존재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택하시지? 이거 뭐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가 아니냐? 인간의 시간과 공간의 개념으로 보면 옳은 말이죠.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은요, 여러분 좀 어려운 말이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 속에 묶여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가 있는 공간 속에 하나님의 존재가 묶여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보신 분이야. 하나님은 시공간에 매이지 않으시는 분이기에 정하심과 결정함이 미래의 것이 될 수도 있고, 미래의 것이 과거가 될 수도 있고, 과거의 것이 미래가 될 수도 있고, 현재가 미래가 될 수도 있고, 현재가 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의 틀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초월하신 분이다 그 말이죠.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그 틀 속에 갇혀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의 개념에다가 하나님을 끄집어서 놓고서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다 초월하신 분이란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그 말은 세 가지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널 택했다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하게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자로 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실수할 것 뻔하잖아요. 죄 지을 것 뻔하고 잘못될 것 뻔한데도 불구하고 믿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믿는 그런 모습, 뭐 조금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그와 유사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오늘 이 바울이 말한 에베소서에서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끊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이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를 택하셨다는 의미는 우리를 착하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일.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역사하시는지 이 상황을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이런 역사, 이런 상황이 안 나와야 되는데 뭐 이런 일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택하셨다고 하는 말로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여러분 사실 전혀 다른 눈과 안목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자주 썼던 말입니다. 택정함. 로마서 1장 1절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5절에도 얘기 나옵니다. 15절이죠. 내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택정하사 은혜로 부르십니까? 여기 택정함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헬란말로 아프리죠. 이거 우리말로 더 직역해서 풀면은 따로 두었다고 하는 말이에요. 따로 구별해서 두었다. 우리는 구별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조용히 가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 면에서 떨어지고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시고 목사로 세우신 이유가 뭘까? 그런데 이런 질문을 던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확신을 주는 것이 있어요. 내가 너 능력 보고 뽑은 거 아니다. 나 능력 가지고 널 선택을 했다. 여러 사람들 중에 네가 출중해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단지 내가 널 선택한 것에 대해서 네가 반응을 했고 그 반응이 있기에 나는 너를 따로 구별해 둔 것밖에 없다. 아프리죠. 그런 의미입니다. 따로 두어서 너를 내 의도대로 사용하겠다고 약속하니 너는 거기에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나도 그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도 그것이 내 힘의 결과가 아니라 나를 사용하시고 미리 택하시고 부끄러운 가운데 있는 나였지만은 나를 부르셔서 따로 두어서 정화시켜 주셔서 정금같게 나오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이렇게나마 살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택하심의 의미를 우리는 참으로 알게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에클레시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부름받았다는 것은 택함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택하심 따라 이 공동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자들이 우리들에게 심어놓은 그 잘못된 의식 속에 우리들은 젖어서 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냥 우연히 던져진 존재라고. 또 그 가운데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다른 존재를 짓밟고 그래서 선택과 자기 내 자신의 결정을 통해서 우월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될 때에 우리가 생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진화론적인 세상의 사고방식 때문에 우리들이 많이 오염되어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우리의 선택 아래 두어버리고 마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유혹할 거예요. 너 선택에 따라서 살아라. 아니면은 이미 결정된 그 운명에 따라서 순응하며 살아가.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내 선택이나 운명이나 이렇게 생각하는 이 두 가지는 다 바르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따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으로 그 택하심 가운데 내가 그 하나님의 손을 잡는 그 순간에 진정한 선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고 교회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고 여러분의 이웃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이 보석처럼 빛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선택에 대한 이런 확신 가지고 주님과 더불어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세상에서도 큰 복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들을 선택해 주셔서 믿음 가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여생 동안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선택받은 일꾼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